1월 14일 정치부회의 시작합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4년 가까이 재판을 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벌금은 180억 원입니다. 공천 개입 혐의로도 이미 2년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복역해야 하는 기간은 총 22년이고요. 그러니까 87살이 돼서야 출소가 가능하죠. 판결에 대한 정치권 반응도 쏟아지고 있는데 잠시 후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로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제외하고는 국정농단 관련자에 대한 법적 판단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신반장, 박근혜 전 대통령 판결에 대해서 청와대 입장도 나온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정신이 구현된 판결로 평가했습니다. 네.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런 불행이 일어나선 안 될 거라는 이야기도 덧붙였고요.
그렇군요.
정치권 네. 일각에서 나오는 사면론에 대해서는 선고가 나오자마자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박 반장, 단일화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하고요. 국민의힘 사이에 오늘은 상당히 험한 말들이 오갔죠?
아,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정진석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안 대표가 간만 보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었죠.
맞아요.
안 대표는 네. 오늘 국민의힘 입당을 분명히 거부를 했고요. 네. 이태규 사무총장은 국민의힘이 기고만장한 행태를 보인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식 포함해서 오늘 다룰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네, 정말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 수순으로 이제 가고 있네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결론이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이 확정됐는데요. 앞서 공천 개입 사건 관련해서도 징역 2년형을 받았기 때문에 총 22년의 수감 생활을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형이 확정되면 특별 사면 대상이 될 수 있고 최근 정치권에서도 논쟁이 있었죠. 청와대는 선고 당일 사면 논의는 이르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신혜원 반장이 관련 소식 자세히 정리해봤습니다.
자, 영육, 영예와 치욕을 아울러 이르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천국과 지옥을 오간 파란만장한 인생 역정을 수식할 때 주로 쓰이는 단어죠. 대통령의 딸로 태어나 자신도 대통령직에 올랐지만 탄핵으로 물러난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지금은 영호의 몸이 됐죠. 박근혜 전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청와대와 이사를 온 뒤에 우리들이 놀 장소는 더 넓어지고 아름답게 꾸면 곳이 많이 생겼습니다.
평범한 인생은 제가 바랬던 거지만 운명이, 제 숙명이 그거를 허락하지 않았다.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죠.
선서,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들 한마디 하세요!
국민한테!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국명이라는 게 그냥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갈 수 있도록 만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본의 아니게 또 방향이 틀어질 수가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지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9개월 만에 검찰 수사를 포함하면 총 4년 3개월 만에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게 된 건데요. 오늘 재판에서 다룬 혐의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대통령 재임 시절 최순실, 아니 최서원 씨와 함께 기업의 미르 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한 국정농단 사건과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약 3년간 이 국정원장들로부터 매월 특활비를 현금으로 받아왔다는 혐의입니다. 국정농단 관련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을 직권남용과 특활비 불법 수수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추징금 35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지난해 7월에 있었던 파기환송심 결과를 오늘 대법원이 그대로 인정한 겁니다.
네, 저를 이렇게 도와줬던 분들이 사실은 뭐 이렇게 무슨 뇌물이나 뭐 이상한 거 뒤로 받고 그런 거는 하나도 없고 뒤로 무슨 이상한 거 받고 그런 거는 없는 분들인데도
직원 최서원은 윗선에서 삼성이 말을 사주기로 다 결정이 났는데 왜 삼성 명의로 했냐고 말하며 화를 냈습니다. 박상진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피고인 최서원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오늘도 일부 지지자들은 대법원 앞에 피켓을 들고 모여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주장했습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 또 몇몇 보수 유튜버들의 얼굴도 보이는데요. 현장 통제에 나선 경찰을 향해 고성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잠시 해산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만약 강요법 위법상 군인 이사, 군인 초반 인원 집회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있다고 멈추고 있네! 경찰들 정신 차려라!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또한 거짓, 선동, 조작, 음모, 기획에 의한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추호의 제도 없음을 다시 밝힙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미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여기에 오늘 나온 20년을 더해 모두 22년의 형기를 살아야 하는데요. 이미 4년 가까이 구속수감 상태로 형을 채웠으니 2039년 87살에 만기 출소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선고된 전임 대통령은 95세인 2036년에 형기를 마치게 되죠. 이렇게 최종 형량이 확정되면 법적으로는 특별사면 대상자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쏘아올린 사면 논의가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죠. 당 내에서조차 국민 공감 또 당사자 반성이 중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역풍을 맞자 한 발 물러섰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발언의 후폭풍은 여론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당내 라이벌 이재명 경기지사는 물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도 밀리면서 3위권으로 처졌습니다.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말을 아끼던 이재명 지사, 점차 이낙연 대표와 각을 세우고 있죠.
통합이라고 하는 가치도 중요하긴 한데 그거보다 더 높은 가치는 우리가 합의된 건 지키자. 또 힘이 있든 없든 권력이 있든 없든 크든 작든 위반에 대해서는 충분한 책임을 지자.
여당 내에서 불거진 사면 논란에 대해 국민의힘은 장난치지 말라는 반응입니다. 반성인이 사과하는 조건을 달지 말고 당대표가 꺼낸 말에 책임을 지라는 건데요. 또 민주당이 사면 문제를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해서 선거용 카드로 간을 봤다 이렇게 불쾌감도 드러냈습니다.
저들이 그것을 구걸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민주당 대표가 먼저 제기를 하고 민주당 측에서 찬반 논란을 거치면서 오히려 저희들이 좀 수모를 당한다는 느낌. 우리가 먼저 제기한 것도 아닌데 자기들이 제기해서 되느니 안 되느니 하고 사과가 필요하느니 뭐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을 결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헌법이 대통령에게 초사법적인 권한을 부여한 건 사법적 결정보다 더 큰 대의가 있을 때 보도의 정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일이라면서 가식적인 정치 쇼 말고 오직 국민 통합만 보고 대통령이 결단해라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여야의 입장이 어떻든 대통령이 결단할 사안이라는 건 팩트입니다. 사면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만 행사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촛불혁명. 국회의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된 것입니다.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청와대는 오늘 선고를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한 발전을 의미하는 판결이라고 평가하면서 이 사면 언급은 피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 대통령으로부터 사면과 관련해 별도의 언급도 듣지 못했다라고 했는데요. 두 전직 대통령은 모두 5대 사면 배제 대상인 뇌물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점에서 더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뇌물 알선 수재, 수뢰, 배임, 횡령 등 부패 범죄에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 이렇게 공약한 바가 있죠. 다가올 신년 기자회견에서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박근혜 국정농단 징역 20년 확정, 청와대 선고 직후 사면 언급은 부적절.
네, 오늘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이 확정이 됐고, 아까 이제 심판장도 설명했지만은 앞서 징역 2년형을 이미 선고받았기 때문에 이제 합쳐서 총 22년에 이제 형량을 채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면이나 가석방이 없으면은 2039년, 그러니까 87살의 나이에 출소를 하게 되는 거고요. 자, 일단 오늘 선고 이후에 나온 정치권 반응부터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제 사면 관련 논란으로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반장, 여야 반응이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일단 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치욕과 오점을 남겼다.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또 국민의힘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엄중히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이 받은 상처와 대한민국의 치욕적인 역사에 공동 책임이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국민과 함께 엄중히 받아들입니다.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모두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제1야당으로서 민주주의와 법질서를 바로 세우며 국민 통합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네, 정의당은 민심에 부합하기에는 부족한 처벌이지만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역사의 큰 이정표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은 오늘도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진지한 반성과 성찰을 하고 있는 것인지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정치권에서 불거진 사면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도 했는데요. 이어서 들어보시죠.
중요한 것은 최근 전직 대통령 사면 논란이 일면서 국정농단에 부역하고 동조했던 세력들이 정치보복 운운하면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뻔뻔하고 염치없는 모습이 가히 혀를 내두를 지경입니다.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사면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네, 역시 이제 정치권 반응을 종합해 보면요. 민주주의라든지 법치주의라든지 헌법정신 이런 단어들이 좀 많이 좀 등장하는 것 같고요. 오늘 판결의 의미를 그렇게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두 전직 대통령은 어쨌든 이제 형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사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동안 이제 정치권의 논란도 좀 있었고요. 물론 이제 국민 여론이 지금 좋은 편은 아닙니다만 어제 청와대 최재성 정무수석이 판결을 하루 앞두고 라디오에 출연했잖아요. 관련해서 이번에 이제 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만약 열린다면은 거기서 이제 관련한 언급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일단 오늘 그 청와대 입장부터 좀 한번 살펴보면요. 대법원 최종 판결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정신을 구현했다면서 그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면에 대해서는 선고가 나오자마자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고 대통령으로부터 별도의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고 말 아꼈습니다.
네, 어쨌든 사면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에게 초법적 권한이고 또 고유 권한입니다. 그렇죠. 원론적으로는 네. 대통령만 결단하면 뭐 사면도 가능하다는 뜻인데요. 앞서 최재성 정무수석이 사면은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발언도 한 적이 있습니다. 민심이 중요하다는 뜻으로 읽히는데요. 최근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이 사면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더 높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결국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는 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도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 눈높이라는 표현, 그 표현이 의미하고 있는 좀 상징성이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여권에서는 처음으로 사면 논의를 공식화한 이낙연 대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해야 옳다 이렇게 다소 좀 한 발 물러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 조반장, 이제 남아있는 국정농단 사건 관련 재판은 관련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한 명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도 다음 주 월요일 18일에 최종 선고가 납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에 대한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고 경영 일선에 복귀를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고요. 이제 최종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의원들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신 부분 어떻게 좀 보시나요?
재판 막바지인데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방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네,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은 두 번 다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 최근 아버님을 여인 아들로서 국격에 맞는 새로운 삼성을 만들어 아버님께 효도하고 싶다는 최후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구형했습니다.
네. 네, 구형. 네. 네. 자, 그나저나 이제 국정농단 재판, 물론 이제 이재용 부회장 재판이 남아있긴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국정농단 사건이 좀 마무리 수순으로 간다라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는데 국정농단 재판에 연루됐던 다른 사람들 근황도 좀 궁금하네요. 네.
제가 요즘 그때 그 사람들 코너를
밀고
좀,
있잖아요.
예, 밀고 네. 있잖아요. 누가 궁금하세요, 국장?
뭐 궁금한 사람 많아요. 뭐 일단은 뭐 제일 궁금한 건 역시 최서원 씨죠.
아, 그렇죠? 네. 최서원 네. 씨 현재 재판은 모두 끝이 난 상태고요. 네. 이화여대 입시 비리 의혹으로 징역 3년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에서는 징역 18년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원이 확정이 됐죠. 그런데 최 씨는 여전히 그 본인의 죄값을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난번에 옥중 회고록을 내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옆에 있던 것은 어떤 권세나 부를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그걸 받은 적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직도 억울하다 이런 입장이 여전한 것 같고요.
아, 맞아요. 나는 누구인가 맞네. 네, 맞아요. 기억나네요, 이제.
네. 네. 재작년에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는 갑자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거론하기도 했는데요. 이경재 변호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내 딸은 메달을 하려고 노력이라도 했지 조국 딸은 거저먹으려 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역시 억울하다 이런 주장을 폈다고 합니다.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발자 번할 때 흥신소랑 코너에서 이걸 좀 다루긴 했었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그걸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정치인이 아닌 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 대부분 언론과의 접촉을 피한 채 두문불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개인 헬스 트레이너에서 청와대 참모로 발탁됐던 윤전추 전 행정관이라고 있는데요.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의 일을 돕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기도 했고요. 박 전 대통령 의상실 CCTV에 최서원 씨와 함께 찍혔던 이영선 전 행정관 휴대폰을 와이셔츠에 닦아주던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최근에는 선교 관련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요. 오늘 주목할 만한 판결이 하나 더 있죠. 박근혜 정부 당시에 뭐 상당히 뭐 국정농단 사건 이전에 시끌시끌했던 그런 사건이죠. 이른바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에 연루돼서요. 재판을 받아왔던 조응천 민주당 의원에 대한 오늘 최종 이제 확정 판결이 있었는데 무죄가 선고됐죠?
네, 참고로 제가 이 사건을 취재를 했었고 정윤회 씨 관련 취재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언제 취재했어요? 그러니까 정치부에 전에?
있을 때.
아, 네. 정치부에 전에.
그때 이제 승마 네. 관련 취재를 하느라 지방도 막 가고 했거든요. 네. 그때 저를 지방 출장 보낸 게 류정화 반장이었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 당시 승마.
아, 둘이 인연이 있군요.
네. 네. 승마 경기에 좀 비리가 있다. 네. 제보를 취재를 했었고.
첩보를 입수하고 네. 제가.
어쨌든 뭐 다 인연이 있으니까 네. 이 자리 또 함께 그렇죠. 하게 됐네요.
어쨌든
네.
이제 최서원 씨 전 남편이죠. 정윤회 씨가 원래는 처음에 뭐 비선실세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 문건과 관련해서 일단 이 사건에 두 명이 등장을 합니다. 당시 박근혜 청와대에서 근무하면서 해당 문건을 만든 것으로 알려진 조응천 민주당 의원과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인데요.
맞아요. 예.
네, 이 두 사람은 최수실 씨 전 남편 정윤회 씨와 이 국정 개입 의혹을 담은 문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지만 이주희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네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그게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였죠, 박 반장?
네, 그렇습니다. 그 대법원은 유출된 문건이 이미 윗선 보고를 끝낸 전자문서를 추가로 출력을 하거나 복사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을 했고요. 다만 박관천 전 행정관의 경우에는 따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뇌물수수 혐의가 일부가 유죄로 인정이 돼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원심이 확정이 됐습니다.
네. 조응천 의원이 오늘 소회를 밝히지 않았어요, 아까?
네, 무죄가 네. 확정된 만큼 페이스북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응천 의원은 처음부터 가족과 부하 직원에게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고 자신했고 그래서 이 고통스러운 수사와 심사, 기소에도 시정일관 당당할 수 있었다. 긴 터널을 지난 만큼 더욱 진실과 헌법에 복종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결과를 언급하면서는 한때 성심으로 모셨던 분에 대해 같은 날 확정 판결이 내려지는지라 만감이 교차한다. 부디 건강하시길 기원한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이 이제 확정이 됐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일정이 만약에 이제 확정이 된다면은 그 자리에서 아마 관련한 또 언급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아까 이제 신 반장이 조심스럽게 예측했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국민 여론이 안 좋기 때문에 조금 이제 부정적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하네요. 자, 좋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박근혜 국정농단 징역 20년 확정. 청와대 선고 직후 사면 언급은 부적절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재보궐 선거 국내 정치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민의힘 입당 후에 경선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을 내놨습니다. 시민이 단일 후보를 결정할 거라면서 사실상 국민의당 입당은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거죠. 국민의힘에 대해서 자신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를 멈출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에서는 우상호 의원이 연이어 정책을 발표하면서 나홀로 경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박준우 반장이 재보궐 관련 소식을 모아봤습니다.
서기 2021년 한반도의 남쪽은 두 개의 나라로 나뉘어 각축을 벌이고 있었으니 하나는 여나라요, 또 다른 하나는 야나라라. 최대 요충지인 서울을 두고 대격전을 예고하고 있었으니 대표 장수를 뽑아 단판 승부를 벌이기로 하였는데, 허나 김나라와 당나라 두 개의 제후국으로 갈라진 야나라. 내가 야나라 전체 대표 장수로 나서겠소. 여나라에 맞설 장수는 소장뿐이 외다. 정이 그렇다면 김나라로 들어와 우리 장수들과 직접 결혼, 최종 승자를 가리는 게 어떻겠소? 그게 싫다면 우리는 김나라만의 장수를 뽑겠소.
네, 우리 여정의 가족분들은 뭐 당연히 눈치를 채셨겠지만요. 이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둘러싼 여야의 분위기를 옛 이야기처럼 풀어본 겁니다. 아, 국민의힘이 이제 대안철수 전선을 형성하고 단일 대우로 가고 있습니다. 아, 물론 단일화는 해야겠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뜻에 따라서 우선 안철수는 그냥 두고 우리 후보부터 잘 뽑자는 자강론에 힘을 실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시장 후보가 선출된 다음에 그 다음에 단일화 얘기를 해도 시간이 늦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본인에게도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단일화는 3월 초에 나가서 얘기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하면은 우리 당에 들어와서 하는 둘 중에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그 둘 중에 한 가지를 결심을 하면은 얘기를 하라고 그랬는데 뭐 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현재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죠. 국민의힘 내부에선 이 와중에 우리가 안 대표에게 뭐 합당이니 당대당 통합이니 뭐 계속 구걸해봤자 괜히 안 대표 몸값만 키워줄 뿐이란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안 대표에 대한 견제구도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서울시장 출마 선언에서 안 대표를 겨냥해 중요한 정치 변곡점마다 결국 이 정권에 도움을 준 사람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오늘은 인터뷰에서 안 대표 관련 질문이 계속 나오니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진행자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안철수 대표 얘기만 한다면서 자신에게 질문 좀 하라고 따진 건데요. 단일화를 자꾸 얘기하는 것도 너무 정치공학적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서울시장 출마 후보죠. 오신환 전 의원은 지금의 안철수 지지율은 신기루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애매모호한 합법 자체가 사실은 상대를 굉장히 피로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거든요. 국민의힘의 후보자가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통해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빠질 수밖에 없다. 예, 그건 신기루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대표를 어떻게든 끌어들이려고 했던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도 어제는 간만 본다 이렇게 직격하기도 했었는데요. 결국 국민의당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네거티브 공세에 이제 적극적인 방어 태세로 전환한 건데요. 안철수 대표가 직접 나서 무엇보다 야권이 서로 다투는 상황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을 했습니다.
저를 잘 알지 못하는 분들까지 나서서 저에 대한 근거 없는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그분들도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재기를 위해 그러는 것이라는 것도 잘 압니다. 여러분의 비판이 향해야 할 곳은 저 안철수가 아니라 무도하고 포갑적인 문재인 정권입니다.
공격의 대상은 자신이 아니라 정부 여당이어야 한다는 거죠. 누가 후보가 되든 야권 단일화는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내는데요.
단일화 방식과 관련해서는 시민이 원하고 시민이 결정하는 방식이라면 그 어떤 방식도 상관없다는 큰 원칙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저로 단일화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일화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꼭 자신이 단일 후보가 아니어도 된다는 뜻을 밝힌 거죠. 다만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경선을 칠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보다 소속 정당을, 소속 정당보다 개인의 정치적 유불리를 우선하는 거라면 그것은 시대의 요구와 시민의 뜻에 어긋난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국민의당도 국민의힘도 아닌 중립지대에서 단일 후보를 시민의 뜻에 따라 뽑자는 건데요. 결국 야권 단일화는 국민의힘 경선에서 최종 승자가 결정된 이후인 3월이 돼야 이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 사무총장인 이태규 의원도 안 대표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반격 수위도 안 대표보다 더 높았는데요.
여당의 가짜뉴스나 흑색선전, 양념폭탄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니 단호하게 맞서 싸우겠지만 여당도 아닌 야당에서 같은 야권의 유력 후보를 비방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1야당의 행태를 보면 실망스럽습니다. 제1야당은 왜 모든 게 자기들 중심입니까?
국민의힘도 실망스럽지만 소속 후보도 실망스러웠나 봅니다.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는 반성부터 하라고 쏘아붙였는데요. 어제 나 전 의원이 출마 선언을 두고 한 말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제1야당이 몰라서 정권 빼앗기고 연전연패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반성이 먼저 해야 되고요. 그러면 본인 그 지난 총선에서 떨어졌잖아요.
네.
예? 그 왜 떨어졌는 일부터 반성부터 해야 본인이 나갈 답이 보이고
야권이 서로 싸우며 분열되는 조짐을 보이니까 여당으로서는 뭐 나쁠 건 없겠죠. 여당은 야권 전체를 공격하며 불란집에 부채질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어제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김정인 위원장을 공개 비난했는데요. 김 위원장이 안철수 대표와 삿바싸움까지 가며 재보궐선거를 본인의 국민의힘 뿌리박길 위한 기회로 쓰고 있는 모양새, 이렇게 규정을 한 겁니다. 또 선거와 당을 자기 정치를 위한 도구 정도로 취급하는 듯한 구태 정치가 개탄스럽다고도 했습니다. 당 대변인이 김 위원장을 밀착마크한 동안 경선 후보는 야권 경선 후보들 모두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우상호 의원 얘기입니다. 연일 정책 행보를 이어가고 있죠. 오늘도 감염병 대응과 관련된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코로나를 빨리 종식시키고 제2, 제3의 코로나도 거뜬히 막아낼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저 우성호가 서울을 감염병 대응의 세계 최고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질병과 건강의 위협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내겠습니다.
정책 행보 와중에도 물론 야권을 향한 쓴소리는 잊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장 출마하겠다는 야권 후보가 10명이나 되는데 정책 공약 발표를 안 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만큼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안철수, 나경원, 오세훈 이렇게 세 사람을 거론했습니다. 자신이 유일하게 준비된 후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거겠죠. 자, 발제의 첫머리의 이야기로 돌아가 끝을 맺자면요. 힘나라의 제안에 침묵하던 당나라 철수왕. 힘나라에 들어가 직접 겨루지는 않겠다고 선을 그었죠. 또 당나라와 힘나라가 서로 네거티브 공세를 펼치면 여나라만 좋은 거라고 이렇게 진화에 나섰는데요. 불길이 잡힐지 커질지는 두고 봐야 알겠죠. 여나라는 대표 장수로 나서겠다는 사람이 안 나와서 좀 답답하긴 하겠지만요. 강 건너 불구경도 재밌긴 한가 봅니다. 오늘 야당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안철수, 시민이 단일 후보 결정 입당 거부, 우상호, 나홀로 정책 행보 계속.
자, 보궐선거 관련 내용으로 가기 전에요. 이 얘기부터 좀 짚어보고 갈게요.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 후보죠. 이현주 전 의원에 대한 건데, 이 전 의원 캠프가 방역 지침을 어겨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현주 전 의원이 코로나19 관련 방역 지침을 어기고 선거운동에만 열을 올렸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 전 의원의 부산 진구 선거사무실에서 지난달 30일과 지난 5일 열린 행사가 있었는데요. 부산 시민 4명과 경남 김해 시민 1명 등 확진자 5명이 다녀간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산 진구가 이 전 의원 캠프에 행사 참석자 명부를 요구했습니다. 보니까 지난달 30일 행사 참석자는 70명이고요. 5일 행사 참석자는 4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사에 저 정도 인원이 모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네, 맞긴 한데 이제 국장이 자꾸 이렇게 끼어드시면 제가 설명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오래 걸리죠.
복마크도 못 나갈 수도 있습니다.
복마크. 예. 아이고, 도반장이 원래 말이 많아서 그런가.
아무튼 복마크. 뭐 설명을 좀 이어가자면요. 네. 지난달 15일부터 부산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맞습니다. 행사 참여 인원은 49명까지 허용이 되는데요. 이 전 의원 선거 캠프가 이를 어긴 겁니다. 이 전 의원 측은 지난달 30일 행사에서 70명이 모두 참석한 건 아니고 당일 선거 사무실을 방문한 누계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부산 진구는 해당 행사에 70명이 참석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 의원 선거 사무실에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15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과태료 처분 대상은 선거 사무실 운영자인데요. 이 전 의원 측은 이달 29일까지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과태료는 확정이 됩니다.
잠깐만, 이현주 전 의원이 자가격리에 들어갔다는 얘기 들었는데요.
네, 이것도 비난을 사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이 전 의원이 코로나19의 검사의 그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이 전 의원은 코로나 검사를 이틀 전인 지난 12일에 받았습니다. 부산 진구가 이 전 의원 선거 사무실에 확진자가 선거 사무실을 방문했다고 처음 통보하고 이렇게 4일이나 지난 뒤인데요. 부산 진구 측은 이 전 의원 쪽이 제출한 명부에 이 전 의원의 이름이 없어서 검사 안내를 제때하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 의원 캠프가 일부러 이 전 의원의 이름을 누락하고 제출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드는 대목인데요. 결국 부산 진구가 이 전 의원의 그 블로그를 뒤져봤습니다. 여기서 이 전 의원이 지난 5일 선거 사무실을 다녀간 김해 씨 확진자와 사진을 찍은 장면을 확인을 하고 12일 오전에 이 전 의원 측에 검사를 받으라고 안내를 한 겁니다. 이 전 의원은 12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에야 임시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네, 이 전 의원이 애초에 자가격리 대상에서 빠진 것도 지적사항입니다. 이 전 의원 측이 부산진구에 확진자가 참석한 행사에 이 전 의원이 3분 정도만 있다가 바로 떠났다고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전 의원이 음성 판정이 나와서 공무원이 하루 두 차례 전화를 해서 관리하는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를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5일 행사 장면이 촬영된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 이 전 의원이 마스크를 쓰고 15분 동안 연설을 하고 또 임명장을 주면서 참석자와 악수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동영상을 확인한 부산진구는 오늘 이 전 의원에게 19일 정오까지 자가격리를 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네, 자 이현주 전 의원의 1호 공약이 아마 코로나 방역 대책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 전 의원 측 입장은 뭐예요?
네, 이 전 의원 측은 그 보건소에 연락을 받은 그 캠프 관계자와 이 전 의원이 연락이 닿지 않아서 검사가 늦어졌다.
아, 연락이 닿지 않았다.
네, 당시 이 전 의원은 외부에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전 의원이 능동감시 대상자였지만 방역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선제적 검사를 하고 자율 격리에 바로 들어가야 했다는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그 지금 이제 민주당 쪽 재보궐선거 움직임을 좀 짚어보면요. 이제 우상호 의원이 정말 홀로 좀 고군분투하고 있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연일 정책 공약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신반장 박영선 중기부 장관 쪽 움직임은 특별히 없어요?
네,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요. 박영선 장관 이야기를 하니까 어제 박 반장이 소개했던 대학가요제 영상이 또
생각나요. 어제 신반장이 또 터졌잖아요.
그림도 준비를 했는데 지금 저기 이렇게 원이 그려져 있는 인물이 박영선 장관이죠.
아니 얼굴이 뭐 그대로네요.
맞습니다. 네. 이제 앳된 얼굴로 이제 대학가요제에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도 신기하긴 했지만 제가 어제 빵 터진 부분은 또 따로 있었죠.
알아요. 그 뭐 뚜뚜뚜 뭐 그 있잖아요. 뭐 뚜뚜뚜 뭐지?
뚜뚜뚜 뭐 이런 건데 사실 79년도 대학가요제니까 저희 부모님보다 윗년배거든요. 네, 아주
알았어요.
굉장히 세련된.
왠지 본 것 같지 저는 저거를. 예, 네, 알았어요. 네. 네.
아무튼 말이 샜지만 다시 박영선 장관 일정으로 좀 돌아오면 이 박 장관이 오늘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도깨비 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이 상인들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제대로 받았는지 점검하는 차원에서 나간 건데요. 박 장관은 상인들에게 이번 버팀목 자금이 충분하지 않겠지만 집합금지, 영업 제한 중인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 고정비 부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임대료 문제 등을 두고 대화하던 한 상인이 눈물을 보이자 같이 울먹이기도 했고요. 많이 드리고 싶은데 국민들 세금 모아서 드리는 거라 마음만큼 못 드리니 죄송스럽다라고도 했습니다. 여기서 또 한 상인분이 시의적절한 질문을 또 던졌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느냐 이렇게 갑자기 질문을 던진 건데요. 박 장관은 모르겠다. 이 중기부에서 할 일이 너무 많다. 이렇게 또 즉답을 피했습니다.
네, 뭐 정치부의 그 여정회 보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아마 그 정치 상식이 다 풍부하시니까 뭐 즉석 질문도 아주 날카롭게 또 던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야권에서는 지금 이제 안철수 대표 또 이제 국민의힘 사이에 상당히 이제 신경전이 좀 벌어지고 있잖아요. 오늘 보면 아까 이제 이태규 사무총장 네. 발언도 보면요. 상당히 수위가 좀 높은 걸로 좀 보여지는데 자, 아무튼 이제 안철수 대표의 예측근들이 특히 이제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많이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관련된 글이 하나 있었는데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그 뭐라 그러지? 그 좋아요를 눌렀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안철수 대표의 측근이었던 장진영 변호사가 이게 최근 SNS를 통해서 안 대표를 계속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장 변호사는 지금은 그 국민의힘 서울 동작갑 당협위원장인데요. 장 변호사가 지난 8일부터 안철수가 변했을까라는 제목의 글을 시리즈로 SNS에 올리고 있습니다. 장 변호사는 지난해 1월 안 대표가 미국에서 귀국했을 때도 많은 사람이 좀 변했을까라는 이런 기대를 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손학규 당시 바른미래당 대표를 만나서 오너가 CEO를 해고를 하듯 물러나라고 통보한 뒤에 또 전격 탈당했다면서 안 대표의 소통 능력이나 그 소통 방법이 박근혜, 문재인의 그것과 매우 흡사하다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요. 장 변호사는 변했다면 근거를 좀 보여달라. 뭐 폭탄주나 호영호재 같은 지엽적인 얘기 말고 정당을 운영하는 방식이 바뀌었다 같은 진짜 의미 있는 증거를 보고 판단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글에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좋아요를 눌렀다고 합니다. 저도 만일 이게 류반장이나 조반장이 이렇게 뭐 본국장이 과연 바뀌었나 정치부 회의 혁신이 필요하다. 뭐 이런
왜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뭐 바뀌어서 이제 좀 혁신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글을 올린다면 제가 제일 먼저 가서 좋아요를 누를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았어요. 뭐 인사철은 지났지만 요즘은 이제 수시 인사가 보편화돼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하고 싶고요.
다음 주에 반장 휴가 가지 않나요?
그거도 이제 가겠죠. 네. 제가 아직 사인 안 했어요.
네.
아직 사인 안 했어요. 네. 근데 저는 뭐 그런 제가. 갑질 같은 거는 안 하는 사람이에요.
방금 했던 말을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아요. 자, 오늘 야당 발제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입당 거부. 네. 박영선 시장 화가 나가지고요. 박영선 시장 방문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경북 경주의 월성 원전에서 방사성 물질이죠. 리터당 71만 베크렐에 이르는 고농도의 삼중수소가 검출됐는데요. 안전성 문제가 정치권 공방으로 옮겨붙었습니다. 감사원 감사가 부실했다. 원전 수사 물타기다. 이렇게 제각각 해석을 내놓으면서 정치 공방이 연일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월성 원전이 또다시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이번엔 안전성이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직접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조사 결과 월성 원전 부지 지하수에서 방사성 물질 삼중수소가 기준의 17배 넘게 검출됐습니다. 무엇보다 1년 넘게 월성 원전을 감시해 놓고 사상 초유의 방사성 물질 유출을 확인하지 못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 대표의 이 발언, 평소에 엄중낙연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내용은 과장됐고 팩트는 틀렸습니다. 먼저 지하수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됐다. 이건 아직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삼중수소가 발견된 곳은 월성 3호기 건물 내 지하수 배수로 맨홀입니다. 원전 내 고인물이 지하수로 유출됐는지는 조사가 필요합니다. 또 감사원이 방사성 물질 유출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건 팩트 자체가 틀렸습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대임 행위에 대한 감사가 국회가 감사원에 요청했던 감사의 요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2018년 6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하며 근거로 삼았던 경제성 평가 자료가 조작됐는지 알아봐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안정성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경주 지진 이후에 가동률이 거의 40%대로 떨어졌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도 그 정지 상태에 있습니다. 월성 1호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적자 발전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더욱이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월성 1호기가 아니라 월성 3호기입니다. 감사원의 책임을 묻기엔 주소가 틀린 듯합니다. 방사성 물질을 관리 감독하는 규제기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입니다. 이낙연 대표의 발언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국민의힘은 제2의 광우병 성동이라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의 불법성을 숨기기 위해 방사능 검출 침소 봉대로 막연한 방사능 공포심을 조장하고 괴담을 퍼뜨려 애꿎은 경주 시민을 불안으로 몰아가고 있다. 월성 1호기 불법 강제 폐쇄로 관련 수사의 칼끝이 이제 정권의 최상층부로 점점 조여오자 입증된 과학적 사실조차 부정하고 뒤엎으려 하는가.
국민의힘은 일시적인 검출에 불과한 데다 위험성도 과학적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이번에 확인된 리터당 71만 베크렐의 삼중수소, 연간 섭취량을 따지면 바나나 6개, 멸치 1g 수준이라면서 말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이 지적한 내용이니 과학적으로는 맞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삼중수소가 인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 과학적 검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 문제를 놓고 우리 정부는 물론 여야가 한 목소리로 반대했던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염수의 방류량과 오염의 농도가 생태계에 적정한지 충분히 협의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우리 동해 앞바다를 더럽힐 수 없습니다.
월성 원전 지역 주민들의 안전 문제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JTBC는 그동안 월성 원전의 안전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보도해왔습니다.
월성 1호기의 안전성이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다 하는 주장이 시민단체에서 새롭게 또 나왔습니다. 월성 원전 근처에 사는 아동과 청소년에게서도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됐습니다.
30년의 설계 수명을 넘긴 월성 원전 1호기를 정부가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서 2015년에 10년을 더 쓰도록 허가해줬었죠. 허가 과정이 엉터리였다는 게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문제였다. 원전 수사 물타기다. 정치권이 공방을 벌이는 지금도 지역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들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좀 정쟁 좀 하지 말고 안전하고 이 생명에 문제가 있는 것들을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궁금한 것들을 우리 생명에 위협받는 것들을 좀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삼중수소 검출건과 관련해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사장은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삼중수소가 원전 부지 내에서 안전하게 관리돼 왔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외부 유출설에 대해선 팩트와 과학적 증거에 기반하지 않고 극소수의 운동가가 주장한 무책임한 내용이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팩트는 삼중수소가 있어서는 안 될 곳에서 발견됐다는 겁니다. 원전 부지 아니든 밖이든 말입니다. 게다가 무엇 때문에 삼중수소가 부지 내에 고여 있었는지 과학적 증거도 찾지 못했습니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민간 환경감시기구에서 이번 삼중수소 검출 논란과 관련해 직접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여야 모두 정치적 억측은 자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이른바 삼철 가운데 하나로 통하죠.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공개 저격을 당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언제 양정철을 버렸나? 양 전 원장을 저격한 인물, 열린민주당 손혜원 전 의원입니다.
마지막 총무비서관이 만들어질 때, 지명될 때까지 양정철 이름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황급히 마치 자기가 그 모든 자리를 고사하고 대통령께서 멀리 있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이런 쇼를 했어요. 그때입니다. 대통령이 양정철을 과감하게 버린 것은 그때입니다. 2017년 5월 달이었다고요.
양 전 원장이 지난 총선 과정에서 열린민주당과 각을 세우는 전략을 짰었죠. 이를 염두에 둔 듯 이런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대통령이 원하는 바가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대통령이 총선하냐? 대통령이 총선을 어떻게 치르니? 향이 추르는 거지. 이렇게 딱 잘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신뢰를 중심으로 하고 늘 이 신뢰하는 사람들을 중용을 하지만 그 안에 양정철은 없다라는 거예요.
손 전 의원은 양 전 원장이 차기 청와대 비서실장 물망에 올랐다는 기사도 모두 양 전 원장이 작업을 한 것이라면서 문 대통령에게 섭섭한 마음에 이런 선택도 했다 주장을 했습니다.
중간에서 자기 이익을 취하면서 대통령을 팔고 다니는 사람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쪽으로 기울었던 게 아닌가라고 전 생각해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섭섭함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양 전 원장의 관계 지난해 12월이었죠. 나는 꼼수다 멤버 사이에 진실 공방이 벌어지면서 윤 총장과 양 전 원장이 회동을 했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은 주진우 기자가 두 사람을 소개해 준 게 아니냐 공개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주진우 기자가 누구와 밥을 먹었는지 누구와 고기를 먹었는지 전혀 궁금하지 않습니다. 낙곰수가 과거에 얼마나 대단했는지 저는 전혀 관심 없습니다. 저는 주진우 기자가 윤석열의 검찰과 어떤 관계인지 궁금합니다.
주 기자는 그런 자리는 없었다 부인을 했지만 일부 친문 지지자들 사이에선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있습니다. 이번에 여권 의원들에게 검찰개혁 서약서를 받아 논란이 됐죠. 파란 장미 시민행동 측에선 방송인 김어준 씨까지 묶어 이른바 양털, 짜장의 난이란 프레임까지 만들었습니다. 손혜원 전 의원도 파란 장미 측과 검찰개혁 서약서 작업을 함께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김어준 씨 방송에서 이 계획을 밝혔었습니다.
이거 의원님 아이디어죠? 아유, 굉장히 의원님다운 아이디어예요. 야. 이거 언제 시작합니까?
날짜 점지해 주시면 그날 시작할게. 12월 3일 날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날 표결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날 아침부터 시작을 하면 어떨까 저는 생각해요.
그 사람들 말을 못 바꾸게 녹음을 하던.
그래서 아마 체이노 TV에서는 제가 보기엔 서약서를 받기로 한 거예요.
누가 끝까지 문재인 대통령을 옹이할 진짜 친문이냐. 지지층 사이에 분열이 가속화하는 듯합니다. 갑작스런 저격을 당한 양 전 원장. 다음 주 미국으로 떠납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 개관 선임연구원으로 합류한다고 하는데요. 최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 등 여권 인사들을 만나 다음 시대를 준비해야지 않겠느냐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손혜원 전 원장은 얀 전 원장의 미국행에 대해서도 박한 평가를 내놨습니다.
이제 대통령 될 사람 나한테 와서 줄 서야지 라고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이제 슬쩍 조용히 있다가 손혜원 나와서 떠드는 거 마음에 안 들겠죠. 피곤하고 자기를 너무 잘하는 사람이니까 조용히 질 때까지 좀 있다가 다시 스물스물 기어들어오겠죠.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월성 원전, 삼중수소 검출, 정치권, 아전인수식 공방.
네, 양정철 전 원장의 입장도 궁금한데 혹시 뭐 입장이 나오면요. 저희가 또 반박이나 반론 차원에서도 충분히 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정치권에서 월성원전 관련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데 아까 이제 조 반장도 얘기했지만 일단은 이게 주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민감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확한 팩트가 지금 드러나는 게 일단 순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정치적으로 공방을 하더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건 그거고요. 지금 이제 감사원이 월성원전에 이어서요.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죠?
네, 감사원이 지난 11일부터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정부의 탈원전 계획 수립 절차가 적절했는지 들여다볼 계획인데요. 이번 감사는 지난 2016년 당시에 자유한국당 정가변 의원이 시민 540여 명의 동의를 받아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네, 근데 정책 수립 과정의 문제라는 게 이제 와닿지는 않는데요. 정확하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거예요?
이게 좀 선후관계 설명이 필요한데요. 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12월에 8차 전력수급 계획에 탈원전 계획을 반영을 합니다. 이게 절차에 맞지 않았다는 게 정가분 의원 측의 문제제기인데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는 이 정부의 최상위 계획이 5년마다 수립이 됩니다. 이걸 에너지 기본 계획이라고 부르는데요. 2014년에 박근혜 정부 때 2차 에너지 계획이 확정됐는데 그때는 탈원전 관련 내용 없었습니다. 그럼 탈원전 계획은 2019년 5년이 지나서야 3차 에너지 기본 계획에 반영이 됐는데 그 사이에 반영이 된 거죠. 문재인 정부 2017년 때. 그래서 감사원은 상위 계획인 에너지 기본 계획이 있는데도 이 틀에서 벗어나 전력 수급 계획에 먼저 이 탈원전 계획을 반영한 게 적절했는지를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산업부는 어떤 입장이에요?
네, 산업부는 이 에너지 기본 계획은 비구속적 행정 계획이라면서 네. 에너지 기본 계획의 수정 없이 8차 전력 수급 계획을 수립한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자, 뭐 감사 과정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감사원이 이제 11일에 이제 감사를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날이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아까 말한 그 삼중 수소 관련한 얘기를 하면서 감사원을 비판한 그 날이네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이낙연 대표는 지난 11일 1년 넘게 월성 원전을 감사해놓고 사상 초유의 방사성 물질 유출을 확인하지 못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최인호 수석 대변인도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편향, 과잉이라는 점이 이번에 드러났다면서 감사원의 날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애초부터 월성 1호기 감사는 국회의 요구에 따라 경제성 평가의 절차적 문제가 대상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좋습니다. 지금 그리고요, 국민의힘 쪽에서는요, 청와대와 정부가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번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하면 정권 말기 레임덕을 부르는 화근이 될 거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요. 김 위원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일부의 지적대로 탈원전 등 에너지 기본 계획이 조작되거나 추진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개입됐다면 국가기관 산업과 국가경제, 국민의 삶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은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원전의 경제성 조작을 살펴보는 감사원 감사를 무마하기 위해 무리수를 더했다면서 정권이 무엇을 숨기려고 이렇게 전전긍긍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날 세웠습니다.
네, 자 그렇고요. 정세균 총리가 오늘 취임 1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정말 양복보다는 지금 이제 방역 관련한 뭐 그 회의를 주재하는 그 모습만 기억이 나는데 관련 소회를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취임 1주년을 맞아서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함께 잘 사는 나라, 사람 중심의 포용사회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역경 속에서 희망을 키운 1년이었다면서 국민에게 배우고 국민 앞에 겸손해지는 법을 익히는 시간이었다 이렇게도 말을 했습니다. 정 총리는 특히 21세기 세계사는 대한민국을 코로나19를 가장 모범적으로 극복한 나라 중 하나로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정 총리가 이제 오늘도 코로나 극복을 강조했는데요. 정 총리의 차기 행보는 역시 이제 코로나 극복 여부에 달렸다. 이런 얘기가 정치권에서 많이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정 총리는 그 코로나 총리로도 불리는데요. 지난해 1월 14일 취임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코로나19 국내 감염이 발생을 하면서 코로나 방역에 뛰어들었습니다.
맞아요.
지금 보시는 예. 것처럼 그 노란색 민방위 점퍼를 입고 지난 1년 동안 실질적인 방역 최고 책임자 역할을 했다는 평가입니다. 한때 코로나가 잦아들면서 K-방역에 수혜를 입는 듯 했지만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다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을 성공적으로 매듭을 짓느냐 그러지 못하냐에 따라서 차기 행보도 엇갈릴 걸로 보이는데요. 다음 달 시작되는 백신 접종과 그 결과가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아, 참 백신 접종 얘기했으니까요. 저 얘기 잠깐 짚어볼게요. 오늘 그 백신 접종과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온 게 있죠? 네, 신반장이 얘기할래요?
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이 발표한 조사 결과입니다.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7명, 68%가 최대한 지켜보다가 접종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다만 백신 접종을 하겠다는 응답은 80%에 이르렀습니다. 백신을 맞긴 맞아야 하겠지만 아무래도 부작용이 우려되니까 시간을 좀 두고 맞겠다 이런 뜻으로 풀이가 되는데 실제로 백신 개발이 출시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지켜봐야 한다라는 문항에 82%가 그렇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백신은 맞아야 되겠는데 부작용은 또 우려가 되고 그런 또 양가적인 그런 뭐 입장이 녹아있는 그런 조사로 일단 보입니다. 자,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월성원전 삼중수소 검출 정치권 아전 인수식 공방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유정아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탄핵안이 미국 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공화당에서도 10명의 이탈표가 나왔죠.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에 대해 직접 언급은 하지 않았고 다만 지난 의사당 습격폭력 시위에 대한 비판 입장은 내놨습니다. 상원에서의 표결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뒤로 미뤄질 걸로 보이는데요. 유정아 반장이 관련 소식을 정리해봤습니다.
Today, in a bipartisan way, the House demonstrated that no one is above the law, not even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now, I sadly, and with a heart broken over what this means to our country, of a president who will incite insurrection, will sign the engrossment of the article of impeachment.
검은 원피스를 입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서명을 마친 탄핵 소추안을 들어올립니다. 조용한 가운데 카메라 셔터 소리만 요란하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미국 하원에서 가결됐습니다. 이유는 내란 선동. 펠로시 의장은 트럼프는 명백히 현존하는 위협이라고 했습니다. 찬성 232, 반대 197, 기권 4.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두 번 탄핵된 대통령이 됐습니다.
Thousands of armed troops keep guard both outside and inside the Capitol, all to protect lawmakers on a historic day, the second impeachment of President Donald Trump.
네, 엄숙한 회의장 밖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일주일 전의 악몽 또다시 재현될까 봐서겠죠. 표결 결과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민주당 의원 222명은 전원 탄핵에 찬성했습니다. 그리고 공화당에서 10명의 찬성표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우선 공화당 하원 의원 서열 3위, 딕 체니 부통령의 딸 리즈 체니 의원은 표결에 앞서서 탄핵 찬성 성명을 냈었죠.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summoned the mob, assembled the mob. And lit the flame of this attack. And she said this as well. There has never been a greater betrayal by a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his office and his oath of Constitution to the Constitution.
표결 당일에는 깜짝 반란표가 더 나왔습니다. 고뇌에 찬 연설들이 나왔습니다.
Last week there was a domestic threat at the door of the Capitol. And he did nothing to stop it. That is why, with a heavy heart and clear resolve, I will vote yes on these articles of impeachment.
This wasn't a stolen election. None of those claims played out in court. And it's time we settle that once and for all.
네, 물론 민주당 의원들의 호소는 한층 더 절절하고 또 결연했습니다.
And who do you think sent them here? The most dangerous man to ever occupy the Oval Office. The Constitution requires us to impeach and remove Donald John Trump.
네, 미국 언론들은 역사상 가장 초당적인 탄핵 표결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탄핵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5분짜리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탄핵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 순간의 경로를 극복하고 하나 된 미국인으로서 함께하자라고만 했는데요. 외신들은 탄핵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라고 분석했습니다. 대신 지난주 의사당 습격, 폭력 시위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I unequivocally condemn the violence that we saw last week. Violence and vandalism have absolutely no place in our country and no place in our movement. Making America great again has always been about defending the rule of law.
네, 폭력은 용납될 수 없다. 의사당 공격에 가담한 사람들은 재판에 넘기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하지만 이런 발언 지난 6일 의사당 습격 당시에 했다면 어땠을까요? 당시에는 해산을 촉구하면서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했었죠. 다행히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서는 폭력을 자제해달라고 했습니다. 상원 표결을 앞두고 여론을 신경 쓰는 걸까요? 워싱턴과 미국 전역에 걸쳐 잠재적인 위협이 있다는 비밀 경호국의 보고를 받았다고도 했습니다.
But I cannot emphasize that there must be no violence, no lawbreaking, and no vandalism of any kind. Everyone must follow our laws and obey the instructions of law enforcement.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입장은 백악관 공식 트위터 계정에 올라왔습니다. 본인의 개인 계정이 아무래도 영구 정지됐기 때문이겠죠. 오프라인에도 온라인에도 갈 곳을 잃은 트럼프 대통령. 탄핵 와중에도 역시 할 말은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I also want to say a few words about the unprecedented assault on free speech we have seen in recent days. These are tense and difficult times. The efforts to censor, cancel, and blacklist our fellow citizens are wrong, and they are dangerous.
네, 지금 가장 기뻐야 할 사람, 취임을 6일 앞둔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입니다. 그런데 전직 대통령 뉴스가 온 나라를 뒤덮은 지금 그렇게 기뻐 보이지만은 않는데요. 바이든 당선인은 초당적 투표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원 지도부가 미국의 다른 급한 현안들을 처리하면서 탄핵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다루는 길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이슈들을 빨아들이는 마치 블랙홀 같은 탄핵안을 상원에서도 빨리 처리했으면 하는 바람이겠죠. 하지만 남은 탄핵 절차의 키를 쥔 미치 맥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상원 소집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현실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퇴임 전까지 최종 판결이 나오기 어렵다고 한 겁니다. 남은 7일은 질서 있는 권력 이양과 안전한 취임식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맥코널 대표는 탄핵에 대한 찬반 입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걸로 알려집니다. 상원에서의 공방을 직접 들어보겠다고 했는데요. 케빈 맥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오늘 탄핵안에는 반대표를 던졌지만 의사당 습격 사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은 인정했습니다.
The president bears responsibility for Wednesday's attack on Congress by mob rioters. It does not matter if you are liberal, moderate, or conservative. All of us must resist the temptation of further polarization.
네, 하원에서의 공화당 반란표는 10표였죠. 상원에서는 반란표 17표가 있어야 탄핵이 가결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퇴임,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후에 이뤄질 상원에서의 표결까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트럼프, 미 역사상 첫 두 번 탄핵된 대통령, 공화당 반란표 10표.
네, 트럼프 대통령이 뭐 역사를 계속 쓰고 새로 쓰고 있는데 5명이죠, 5명. 그죠? 좀 얘기했지만 역사적으로 이제 두 번째 탄핵까지 가결된 그런 대통령이 됐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이 이제 아까 6일 남았다고 했고 우리 시간으로 본다면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결국은 그 취임 이후까지 트럼프 대통령 탄핵 이슈를 가져가게 됐네요.
그러게요. 네. 미치 맥코널 공화당 상원 대표가 상원에서의 탄핵 표결은 바이든 취임인 20일 이후라고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네. 그동안 미 상원에서 세 번의 대통령 탄핵 심판이 있었는데 각각 83일, 37일, 21일이 걸렸다면서 현실적으로 취임식 전에 탄핵 절차가 마무리되기는 어렵다라고 한 겁니다. 다만 상원에서의 표결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데요. 하원의 경우에 탄핵 찬성 10표에 기권표 4표를 더하면 14표입니다. 상원에서는 17표를 얻어야 하는데 바이든 취임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의원의 표심을 결정하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취임 초기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하는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부담이 클 수도 있어 보이죠.
네. 자, 그나저나 이제 공화당 이탈표가 10표라는 것은 좀 이례적이죠, 조 반장.
네, 공화당 내부에서 좀 고심이 클 걸로 보이는데요. 앞서 선거 불복을 하는 공화당 의원들은 기업들의 후원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반대로 공화당 내 강성 지지층 중에서는 탄핵에 찬성했다는 이유로 지지를 철회하거나 심지어 위협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의사당 습격 사건 때도 시위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한 펜스 부통령을 향해서 과격한 구호를 외치기도 했는데요.
맞아요. 예.
네, 이번에 탄핵에 찬성한 피터 마이어 의원은 위협이 걱정되긴 하지만 결정이 흔들리진 않을 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원 의원들 중에 한국계 의원들도 있잖아요, 박 반장. 네. 어떻게 상황이 어땠나요?
그 미국 하원의 한국계 의원은 총 4명인데요. 민주당, 공화당 각 2명씩입니다. 그 당론에 맞게 투표를 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앤디 김과 메릴린 스트링랜드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고요. 공화당 소속 영김 의원과 미셀박 스틸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지난 6일 의사당 습격 사건 사태에 대해서는 4명 모두 한 목소리로 비판을 했었는데요. 의사당 난입 뒤에 청소라는 모습이 공개돼서 관심을 끌었던 민주당 앤디 김 의원은 두 아들에게 표결에 대해 설명하겠다면서 대통령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대가 될 것이라고 페이스북에 썼고요. 공화당 영김 의원은 탄핵은 더 큰 균열만 만든다고 썼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 탄핵이 만약에 이제 하원은 통과했지만 최종적으로 뭐 가결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국장 궁금하시죠?
아까 눈을 왜 이렇게 갑자기 동그랗게 뜨고 그래? 궁금하죠.
네, 궁금하신 것 같아서
궁금하니까 물어봤죠.
네, 준비를 네. 했습니다. 트럼프 탄핵 이것이 궁금하다. 바로 이 새 코너 류 퀴즈 온 더 스튜디오 시간입니다.
뭐요? 뉴퀴즈 온 더 네, 스튜디오?
뉴퀴즈 온 더 스튜디오.
아, 그래요? 네. 지금 그런 거 한다고요?
네, 지금 이제 시작을 하는 거고요. 다들 미리 나눠드린 OX 패널 갖고 계시죠?
다들 류바장에게 반응을 좀 해주세요. 뉴퀴즈, 따단.
네. 그러니까요.
뉴퀴즈.
네. 저는 또 없어요, 이번에도.
네, 국장, 네, 국장을 제가 깜짝 놀라게 해드리려고 제가 오늘.
아, 이번에 저도
드리려고요? 네,
저도 하는 거예요?
네, 지난번에 그 굿배드 패널 안 드렸더니 좀 서운해 하시는 것 같아서
기대가 큽니다.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상원에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이 가결되면 2024년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O, X.
대선 출마
불가능하다. O, X.
빨리 들어야죠. 빨리 딱 눈치 봐요.
예. 아, 네. 정답은 X입니다. 오, 다 맞추셨네요.
네. 이거 그 류반장이 그 이틀 전에 한번 별도 추가 필요한다고 설명했었어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모두 이제 정답을 맞추셨는데, 네. 현재 탄핵안에는 공직을 맡기에는 부적격이다라는 구절이 있기는 하지만 이 공직에 대통령이 포함이 되는지 아닌지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투표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 투표는 탄핵안처럼 3분의 2 가결은 아니고 일반 투표처럼 과반 투표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번에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연습 문제였고요. 두 번째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에서 이미 탄핵이 됐기 때문에 퇴임 후에 연금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없다. OX.
박반장이 자꾸 쳐다봐요, 제 거를.
아니, 있으면 하원에서 이미 탄핵이 됐다.
선임 좀 하지 마. 저는 답을 알아.
없다. 네, 힌트를 드리자면
힌트 안 줘도 저는 알아요.
과감하게 드리겠습니다. 과감하게.
하나, 둘, 셋만.
하나, 둘, 셋. 아, 받을 수 없다. 예, 정답은 X입니다. 예, 상원에서까지 가결이 돼야.
만만치 않네.
네, 이렇게 다들 잘 맞추시네요.
이거 만만치 않아요, 반장님.
상원에서까지 가결이 돼야 연금을 맞을 수 있고요. 혹시 그 연금이 얼마인지 아시는 분? 번외 퀴즈인데요.
아, 제가 좀 아는데, 네. 2억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역시. 1년에 2억 2천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네, 역시 워싱턴 특파원을. 하셨기
좀 오래됐지만
때문에
기억은 남아요.
이건 사전에 류반장이 국장한테만 문제를 유출한 것 같은데.
아니 제가 또 미국에 있다 봤다니까.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네, 세 번째 문제입니다. 네. 가장 많이 맞추신 분들께는 이제 상품을 드릴 건데요. 지금 상품비가 너무 많이 나가게 생겼어요. 네, 상원에서까지 탄핵이 되면 대통령을 평생 경호 혜택을 하는 걸 잃어버린다.
잃어버린다.
네, 평생 경호해야 하는 혜택을 없어진다. 가결이 되면.
저처럼 그냥 쭉 X로 찍으면 쫙.
네. 박 반장과 신 반장 O고 이제 국장과 조 반장은 X인데요. 정답은 X입니다.
역시.
네, 원래는 설명도 좀 들어주세요, 여러분. 원래는 전임 대통령법에서는
설명 좀 들어요, 설명을.
원래는 이제 그 해고된 대통령, 이제 탄핵된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2013년에 오바마 전 대통령이 승인한 전직 대통령 보호법을 보면 탄핵 여부가 별도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남은 일생 동안 모두 경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분은 탈락이고요. 두 분은 이제 제가 소정의 선물을 회의가 끝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잠깐만. 근데 제가 받으면은 김영란법 걸리는 거 아니에요, 혹시?
제가 두 개 받겠어요.
선배도. 그럼 오늘은
조반장은 어떻게 되는지?
안타깝게도
제가 대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안타깝게도 소정의 상품은 드릴 알았습니다. 수가 없겠네요.
알았습니다. 좋아요. 자, 그건 그거고요. 그 북한에서 이제 평양 체육대회에서 당대회 기념 공연을 한 영상이 공개가 된 게 있죠?
네, 국장 퀴즈 하나만 더 낼게요. 오늘 본마크 할 수 있다 없다.
X.
빨리 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마무리해야
돼요. 빨리 해요.
마지막 북한 소식인데요. 이 북한이 노동당 제8차 대회를 축하하는 공연 당을 노래하노라를 어제 진행했다고 합니다. 김정은 총비서가 직접 관람을 했는데 그래서인지 역시나 마스크를 다들 쓰지 않았습니다. 공연은 3면으로 이루어진 대형 스크린을 통해서 화려한 영상이 나왔고 리듬 체조, 합창, 탭댄스 같은 공연이 있었는데 예년 같은 집단 체조는 보이질 않았습니다. 열병식 관련 내용도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발제 바로 정리할게요. 트럼프 미 역사상 첫 두 번 탄핵된 대통령 공화당 반란표 10표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밑줄 친 한 줄은요. 무거운 마침표를 찍는 심정으로입니다. 총 징역 22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오늘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졌죠. 이로써 4년여에 걸친 국정농단 사건이 사실상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모든 게 헌정사상 처음이었고 또 씻기 어려운 부끄러운 역사지만 돌이켜보면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혹독한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국민이 준 권력은 결코 사유화할 수 없다는 것. 무거운 마침표를 찍는 심정. 다시는 이 비극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다는 게 국민들의 간절한 마음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아 근데 선물이 뭔지는 좀 궁금하긴 한데.
아니 오늘 깜짝 놀랄 선물을 엄청난 선물 준비했는데 드릴 수가 없어서 너무 아쉽습니다. 다음에.